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의 선교 소식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병렬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중국 바로 밑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동쪽에 있는 큰 섬들을 포함해서 길게 가로방향으로 위치한 나라예요.
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민족이 말레이족이고요. 뒤이어서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를 말레이 민족들만의 나라다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니까요. 제가 알기에도 말레이시아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대표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전통 말레이족이고요.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교가 말레이시아의 국교로 정해져 있고요. 전 국민의 6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을 줄여서 말레이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김병렬 선교사님 가정은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서쪽 끝 인도차이나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페낭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으십니다.
말레이시아 서쪽 끝 지역은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슬림이 전해진 곳이고 말레이 무슬림 중에서도 강성 무슬림, 즉 가장 이슬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슬람 신앙이 강한 지역은 외부 종교에 대한 배척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또 페낭은 해안가를 따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고요.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도 있어요. 또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병렬 선교사님 가정도 이 지역으로 들어가신 지 15년이나 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병렬 선교사님 가정도 처음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지내시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영어로 운영하는 국제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으셨다고 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지에 갔지만 함께 간 자녀들은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려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으셔야 하긴 하지만 사실 사역해야 할 사람들은 또 그 지역이 아니라 시골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도 내적 갈등이 많으셨겠습니다.
네, 맞아요. 김 선교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생활하기에는 더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시골로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생활은 도시에서 하시고 정기적으로 시골 지역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그렇지만 이 말레이시아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갈수록 마을마다 이슬람 율법과 전통을 대단히 엄격히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 종교에 대해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극단적인 무슬림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역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지를 아예 옮겨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사역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김 선교사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해 오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화로 인해 마을들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과 대규모 주거시설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문했던 많은 말레이 마을들이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나 새로 지어진 주택들로 이사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지거나 또 높아진 담과 닫힌 대문들로 인해 만남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은 예전 조선의 시골과 같이 담도 없고 대문도 있지 않아서 아무 때나 들어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을들이 개발로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 또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도 요청을 하였던 TT 마을의 공용 건물 사용 문제는 여전히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며 또 다음 달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결정이 나든지 다른 좋은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 마을에서 가르쳐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부분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된 아이들로부터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까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네. 김병렬 선교사님께서는 페낭에서 15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주로 무슬림들이 많은 시골 마을에서 조선어 교실, 태권도 교실 같은 정규 수업 후에 받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로 인해서 연결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계셔요.
와, 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시골 지역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특별한 다른 교육을 추가로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제공하시고 배워주는 교육들을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조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조선어 교실, 태권도 교실 모두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문화를 통해 외국인들이 접촉하기 쉽지 않은 시골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교사님께서 처음 그 지역 마을들을 방문했을 때 많은 마을들이 대부분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학원을 세우셔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편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으신데요. 시골 마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교육시설을 세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도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세워진 건물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골 마을에서 조선어 교실과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시는 걸까요?
선교사님은 마을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공용 건물, 이 건물을 사용해서 이런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과연 그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고 더욱이 선교사님이 계시는 말레이시아 서쪽은 강성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시골 마을들에서 외국인들, 그것도 기독교 선교사에게 그런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을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설득하셨다고 하셔요. 오늘 편지에서 나온 그 티티 마을이 바로 그 결과로 함께 그 교육 교실을 운영하셨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다 밝혀진 상황 속에서 후에 몇몇 부모님들의 반대로 그 교실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할지 아니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봐서는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또 김 선교사님은 이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도 이 TT 마을과 같은 에서 한 것처럼 그런 교육 교실을 열고자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적절한 마을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슬람 신앙이 강한 마을일지라도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통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금까지 나눈 부분들에 대해서 선교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병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TT 마을에서 교육하던 것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어 교실과 태권도 교실이 운영될 수 있는 적합한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실을 열어 여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나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최근에 말레이시아 경제가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인적, 기술적으로 준비된 모습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성장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장이 선교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말레이시아 모든 정부 부처에 자킴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종교부 직원들을 배치해 모든 행정 의사결정이 이슬람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과 외국인들의 권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 소수 기독교를 포함한 타 종교 단체들이 종교부 지도자와 만나 우려를 전달하였지만 이슬람이 국교이며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이슬람을 강화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최근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네요. 경제 발전은 참 좋은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앞에 처음에 나눠주신 편지에서도 예전 마을이 없어지고 전통 가옥이 아닌 대규모 주거단지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순수한 마을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본래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지만 다문화 다민족 국가라서 그동안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 핍박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에 더욱 강력한 이슬람 정책들이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에게도 실제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통 가옥들이 철거되고 큰 건물들과 대규모 주거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자본들이 대거 집중되면서 말레이시아가 표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분위기는 개방되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슬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강성한 거짓 가르침으로 무장한 이슬람의 가르침들이 소망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특히 말레이시아 페낭에 보내신 김병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외국인으로서 낯선 땅에 가셔서 또 주신 자녀들을 키워가시면서 또 사역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세운 전략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가진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님께서 앞으로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김병열 선교사님이 참 무슬림이 강성 무슬림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분의 그 지혜가 너무 너무 멋지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 여기 지금 남조선도 교육의 열풍이 이렇게 분 게 사실은 저희 조선시대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의 많은 영향 또 그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세운 학교들로서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 남조선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교육의 중요함을 또 알게 되었고 교육이 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또 저희도 그 교육을 또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또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도 뭐 느끼시는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에 가도 자신들의 그 종교성만큼은 굳건하게 지키는 그 철저한 그 종교인들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민족인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에서 그 못지않는 철저함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권의 민족이었는데
맞아요.
과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의 문화 중에서 선교사님들과 극단적으로 달랐던 게 가족 안에서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기록에 의하면
네.
선교사님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셨거든요.
네.
서울 어딘가에 또는 평양 어딘가에서 집을 잡고 거기서 자기 자녀를 키우며 사셨단 말이에요.
네.
예, 물론 사역을 통해서 뭐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또는 병원을 세워서 영향을 주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친해지고 그 선교사님 가정에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 선교사님이 가정 안에서 아내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모습,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그런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존중해주고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유교,
네.
성리학 뭐 이런 전통을 가진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건데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견고히 강화돼가지고 문화가 돼버린 나라였는데
네.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첩을 두고
네.
흔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뭐 자기 정실 부인이 낳은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은 거의 뭐 진짜 버려지는 것처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부모인데도 뭐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뭐 이상한 다양한 문화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살아왔는데 그 가정이라는 곳 안에서 선교사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독특한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경직된 사랑 없는 모습들이 깨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먼저 사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술의 수많은 외침보다 수많은 설교들보다 그 설교가 녹아있는 삶의 향기가 또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이 목사님의 또 이야기와 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서로 반대되는 의견과 주장으로 나갔던 인물들이 있죠. 그 통치에 순응하고 어쩌면 앞잡이처럼 살았던 레위가 있었던 것, 레위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 반면에 이제 강한 열심당원의 시몬도 있었죠. 둘은 어쩌면 만나면 서로 죽여야 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북조선을 바라보면 우리 북조선이라는 그 환경,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처했습니다. 뭐 무슬림의 환경이라든지, 뭐 독재 환경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눌려 있다라든지, 그 환경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레위처럼 시몬처럼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질책하시고 그런 자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두 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화합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던 것처럼, 어쩌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 김병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화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거라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에서 살아계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시는 그 환경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에 보니 나중에 통일되거나 나중에 그 중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아, 저 사람의 삶이 그래서 이렇게 살았었구나, 복음의 사람이어서 달랐었구나라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수하시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두려운 부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내려놓고 또 한번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저희들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열매 맺는 데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시며 항상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형제자매가 있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저의 기도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힘이 주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의 비가 오는 환경에서만 자라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들처럼 고난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독일에서 마야가 전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월 26일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환난의 날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높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따스한 햇볕, 숨쉴 수 있는 공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 세상에서 온전히 빛 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주님을 떠나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돌이킬 힘조차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동산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암흑같은 사사시대에 마라로 스스로를 불렀던 나오미의 삶에 회복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됨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북조선을 회복시켜 주소서. 무너진 가정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말씀과 찬양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죄로 인한 죽음, 태어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고통,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타국에서 고통받는 이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방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한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한강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 어둠 속을 밝히는 그 전구 있잖아요.
네.
그 전구를 누가 발명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릴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실 수도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가입니다. 혹시 북조선에서도 이 에디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많이 어릴 때 동화로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의 막내 아이에게 이 에디슨에 대한 위인전을 읽어줬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 눈에 띈 이야기는 바로 이 에디슨 이야기 중에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네.
몇 번 실패했을 것 같으세요?
횟수는 알지 못하지만 엄청 네. 많이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10번? 넘어가겠죠?
한 5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50번? 네. 네. 100번, 1000번? 책에 보니까 무려 11만 번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11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니까 이 에디슨에 대한 어떤 끈기와 노력에 대한 존경심이 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실패를 겪고 있던 이 에디슨, 그 에디슨에게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복의 친구, 이제 그만 되었으니 포기하세요. 자, 그런데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하면 귀한 경험이 쌓인 것이라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라 여기지 않고 경험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삼손은 이런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사사시대를 이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변 국가로 고통받게 하시기도 하고 룻기에서처럼 저번 주에 우리가 룻기 얘기를 했는데 룻기에서처럼 흉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자, 이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나중에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삼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렇게 블레셋에 의해 고통받고 있던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해 싸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을 때려 눕히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테지만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은 끔찍한 원수였을 겁니다. 자, 블레셋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으며 이 한 사람 삼손만 없으면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삼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삼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엄청난 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적으로도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사자를 갖고 놀고 블레셋을 갖고 놀았던 것처럼 어떠한 죄라도 자신이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또 확대해서 해석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행동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에게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뭐 장마당에 가서
네.
어떠한 물건을 저울질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그 물건을 올려놓고
네.
다른 쪽에는 어떤 것을 올려놓나요?
아, 그건 매우 중요한데 엄청 기준치가 되는 추를 올려놓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게가 무거운 물건이면 무거운 추를 올려놓죠.
아, 그렇죠.
가벼운 추를 올려놓나요?
가벼운 추를 올려놓으면 저울이 튕겨가지고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질할 때는 한쪽에는 무게를 잴 물건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물건의 무게와 비슷한 추를 올려놓고 세밀하게 무게를 잽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삼손은요.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한쪽 저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올려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전도사님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잘리고 이제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잘림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고 또 두 눈이 뽑혀져 버리게 됩니다. 블레셋을 심판하던 하나님의 사사가 블레셋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사실 이 머리카락 자체가 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둘만 알고 있던 그 상징적인 비밀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 비밀, 그 어떤 무거운 추를 올려놓는다 해도 그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울에 올려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못마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너무나도 쉽게 이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해준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삼손은 지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켜야 했던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전에도 이 삼손, 이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은 술독에 빠지기도 했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삼손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되지. 괜찮아. 이 마지막 선만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삼손이니까. 자,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저울에 올려놓았습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이 마지막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삼손은 머리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것은 잘못된 삼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머리카락을 잃자 이 삼손은 정말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넘지 말아야 했던 이 엉터리 기준이 무너지자 정말로 능력도 사라진 겁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미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삼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자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사사기서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눈 빠진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장난질하며 저울질하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그런데 비참한 것은 삼손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삼손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삼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머리털을 밀면 어떻게 되나요?
빠르게 자라죠.
그렇죠.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이 당연한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다시 자라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도, 나귀가 해야 되는 이 연자맷돌을 돌릴 때에도,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던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정했던 마지막 기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을 보면 막다른 골목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서 16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털 한 줌을 쥐어보십시오. 머리털은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은 북조선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지금이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조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북조선이 비록 스스로 정했던 마지막 기준, 넘지 말아야 할 선, 실패한 것만 같이 보일지라도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조선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생각을 초월한 일들을 북조선에 행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우리의 머리털을 쥐어봅니다. 아직도 북조선을 포기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머리털을 쥐면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이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며 또 우리 북조선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또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가정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2025년 1월 한 달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한강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시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계신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배를 준비했고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북조선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한 주님께 모두 바칩니다. 이 나라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갈라져버린 이 한반도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